안녕하세요, 복음의 향기 자매님들.
네.
요즘에 갑자기 더운 날씨에 잘 건강 주의 잘 하고 계신가요? 네. 네. 아마 내일 모레까지 우리 캐시덱은 99도까지 올라간다고 해요. 예. 동부는 지금 눈이 많이 와서 난리죠. 네. 땅이 크니까. 그죠? 이쪽에는 100도가 가까이 오고 저쪽에는 또 눈이 많이 와서 또 스테이트 이머진시 내렸고요. 예. 오늘은 히브리서 11장 4절서부터 7절까지 우리 믿음의 조상에 대해서 아벨, 에녹, 그리고 노아 이렇게 세 분들에 대해서 공부하시겠습니다. 히브리서 저자는 새 언약이 의식적인 행위가 아닌 믿음으로 구원을 받고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라고 지난 시간에도 자세히 배웠습니다. 그리고 오늘은 우리에게 그 믿음의 본이 되었던 세 분의 조상들을 공부하시겠어요. 먼저 아벨을 볼 텐데요. 아벨은 히브리서 11장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의로운 자라 하는 증거를 얻었으니 하나님이 그 예물에 대하여 증거하심이라. 저가 죽었으나 그 믿음으로써 오히려 말하느니라. 이제 역사는 아벨까지 올라가서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낸 최초의 인물을 만나게 됩니다. 여기 4절에서 담겨있는 말씀에서 아벨의 믿음에 대해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첫째는 아벨은 믿음으로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제물을 드렸고 두 번째로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고 세 번째는 아벨은 죽었어도 복음을 선포하는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혹시 자매님들 중에 아담과 이브는 왜 믿음의 조상이 아닌가요? 이렇게 질문 하셨을 때 있었죠. 있죠. 예. 고린도후서 5장 7절의 말씀에 보면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한다고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보는 것으로 행하려고 하면 그거는 믿음이 아니다. 다시 말해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예, 아담과 하와는 하나님을 직접 배웠고 예, 직접 동행하면서 교제하는 그런 특권을 가졌었기 때문에 믿음의 본보기가 아닌 것입니다. 반면에 아벨은 부모님의 타락 이후 에덴 동산에서 추방된 쫓겨난 후에 밖에서 태어났고 자랐고 아벨은 하나님을 실제로 본 적이 없었죠. 그러면 아벨의 믿음에서 첫째 볼 것은 아벨은 가인보다 더 나은 희생 제물을 드렸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좀 더 자세히 보기 위해서 잠시 창세기 4장으로 가보겠어요. 성경은 아담이 그의 아내와 친밀하게 알았고 그래서 하와는 가인을 임신하고 낳았는데 아이를 낳은 다음에 하와가 나는 여호와의 도우심으로 남자 아이를 얻었다고 만족해 했습니다. 그래서 첫 번째로 태어난 아들 가인의 이름은 가인의 이름의 뜻은 내가 얻었다, 그가 여기 있다 라는 뜻으로 지었는데요.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기 전에 3장 15절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습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너의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은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다 하셨는데요. 이 말씀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를 원수로 만든 사탄에게 하신 말씀이죠. 아담과 하와에게 구세주를 보내주시겠다고 약속하신 말씀입니다. 이 약속은 하와의 후손이 와서 잠시 고통을 받게 될 것이지만 그는 하나님과의 교제를 원수로 만든 적, 즉 사단의 머리를 부수고 하나님과 원수된 인간은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다시 회복할 것이라는 예언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에덴 동산에서 추방하시기 전에 죄에서 구원해 주실 구세주를 보내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여기에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와가 첫 아들의 이름을 내가 얻었다로 지은 것은 자신의 후손 중에서 바로 이 구세주가 나실 거라는 그런 믿음에서였죠. 이제 2절은 하와가 둘째 아들 아벨을 낳았는데요. 아벨은 양치는 자였고 가인은 농사짓는 자였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벨이란 이름은 호흡이라는 단어인데요. 짧고 약하다는 뜻으로 번역하기도 합니다. 욥기 7장 16절과 시편 144편 4절에 보면 삶을 숨결에 비교 불과하다. 삶을 숨결에 불과하다고 말씀하셨는데요. 아벨의 삶은 아주 짧은 숨결과 같았습니다. 창세기 4장 3절 4절에서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열매를 제물로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기뻐 받으셨다고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의 말씀은 아벨의 믿음의 본보기를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계시죠. 여기에서 아벨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진실된 믿음으로 예배하러 왔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방식대로 예배를 드렸기 때문에 아벨 자신과 그의 제물을 하나님께 받으시고 믿음으로 더 나은 하나님께서 받으시고 또 하나님께서 아벨을 인정해 주셨습니다. 가인과 아벨은 하나님께 희생제물로 예배 드리는 특정한 장소가 있었는데요. 창세기 3장 24절에 보면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 동쪽에 어디에서 거한 것으로 알고 있어요. 그래서 에덴 동산의 밖 동쪽 어딘가에 있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배하는 방법도 있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접근할 수 있는 길.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은 오직 희생의 excuse me. 희생의 피로만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알 수 있는데요. 예고편이 있어요. 물 좀 갖다 주시겠어요, 누가? 제가 지난주에 감기가 딱 이틀 알았어요. 근데 기침을 많이 하지는 않았는데 이렇게 목이 칼칼하고 한 것이 아직 안 확 가시지를 않았어. 그래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기 위해서 희생의 피로만 가까이 갈 수 있어요. 우리가 지금까지 계속 배웠죠? 그런데 어떻게 가인과 아벨이 그걸 알았을까요? 창세기 3장 21절에 보면 그 예고편이 있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에서 벌거벗은 자신의 죄를 무화과나무 잎으로 임시적으로 가렸죠. 그때 하나님께서 그들의 죄를 영원히 가려주시기 위해서 짐승을 죽였습니다. 한 짐승이 피를 흘리고 그 가죽으로 아담과 하와에게 영원히 죄를 가릴 수 있는 옷을 입혀서 내보내셨죠. 그래서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서는 한 목숨이 희생되어야 한다는, 한 목숨이 피를 흘리고 희생되어야 한다는 그 제사의 예배의 모델이 여기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예배는 채소나 과일이 아니라 희생 제물이어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과일이나 채소, 곡식을 거부하신 것은 아닙니다. 레위기 19장 24절에 보면은 특별히 가난한 사람들이 짐승을 살 수 없을 때 과일과 곡식을 하나님께 드렸습니다. 하지만 그들의 죄를 대속받기 위해서 오실 구세주를 믿는 믿음으로 드리는 예배가 초점이라는 것입니다. 아벨은 양의 첫 새끼와 그 살찐 기름으로 예배를 드렸어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의 방식대로 순종했습니다. 아벨의 희생은 단순히 피뿐만이 아니라 살찐 부분, 예, 기름이라는 말은 살찐 부분이죠. 예, 살찐 부분을 또 주목해야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나는 흠 없고 얼룩 없는 어린 양을 원하고 네가 가진 최고의 것을 원한다. 그렇죠? 우리의 마음은 우리가 가진 최고의 것을 하나님께 드려야죠. 이렇게 명령하신 대로 아벨은 순종하고 행동으로 이것을 옮겼습니다. 그리고 아벨은 그러한 마음을 하나님께 드렸다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이 일은 모세 율법이 있기 훨씬 전의 일이지만 아벨은 자신이 죄인임을 이해했고 하나님의 용서함이 필요하다는 것을 인정했습니다. 자신의 죄를 용서함 받기 위해 피를 흘려야 하는 희생이 필요하다는 것을 이해했어요. 그래서 아벨은 회개하는 마음으로 희생 제물이 되어 앞으로 오실 구세주를 마음속으로 믿으며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구하는 예배를 드리러 온 것입니다. 반면 가인은 동생 아벨에게 짐승을 살 수도 있었죠. 아니면 곡식과 바꿀 수도 있었어요. 그런데 가인은 하나님이 원하시던 상관이 없고 자기가 원하는 대로 자기가 편한 대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은 자신의 죄를 인정하지 않고 피의 희생과 죄의 용서의 필요성을 인정하지 않은 것입니다. 그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이 그다지 중요하지 않다고 생각한 거예요. 자신이 중심이 되어 자신이 원하는 방식대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고 생각한 것입니다. 그 결과로 유다서 11절은 가인의 길은 거짓 종교의 길이요 멸망의 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아벨의 믿음에서 두 번째로 배울 수 있는 것은 아벨은 하나님께 의롭다 하심을 받았다는 것이에요. 이것은 복음에서 매우 근본적인 교리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께 나아가 우리가 죄인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에 대한 벌을 온전히 치르셨다는 사실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다고 칭해 주십니다. 이것을 칭의라고 하죠. 이 교리는 아주 근본적인 교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가져가시고 대신 심판을 받아주시고 그리스도의 의로움을 믿는 자들에게 전가해 주셨다는 교리입니다. 아벨은 가인과 똑같은 영원한 심판을 받았어요. 하지만 아벨은 하나님께서 구세주를 보내주실 것을 믿었고 그 믿음은 하나님께 의로운 사람으로 여김을 받았습니다. 아벨의 믿음에서 세 번째로 볼 수 있는 것은 그는 죽었음에도 믿음의 본이 되었고 여전히 우리들에게 복음을 전파한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4절로 보면은 4절의 말씀을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은요. 아벨은 예배의 제단에서 앞으로 오실 메시아께서 자기 대신 돌아가실 희생 제물이라고 믿었고 그 믿음으로 인해 아벨 자신의 의가 아닌 하나님께서 입혀주신 의로움을 받은 것입니다. 가인은 반면에 하나님의 뜻에 반역했을 뿐만 아니라 거짓 종교를 퍼뜨리는 최초의 인물로서 모든 거짓 종교의 아버지가 되었습니다. 유언일서 3장 12절에서 가인같이 하지 말라. 저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아우를 죽였으니 어쩐 연고로 죽였느뇨.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위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왜 사람들이 불신자들이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나요? 왜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죠? 그것은 그리스도인들의 경건한 삶이 하나님께 순종하는 그 경건한 삶이 자기들의 죄가 드러나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이 그리스도인의 박해는 날이 갈수록 더 심하면 심하지 더 나아지지는 않을 것이에요. 모든 거짓 종교의 가르침은 하나님께로 가는 길 또는 천국에 가는 길은 선한 행위나 어떤 의식, 그저 교회에 열심히 참석하고 열심히 봉사하고 하면 천국에 간다고 가르치고 또 믿는 것입니다. 하지만 당신이 하나님께서 정하신 유일한 길, 오직 한 길, 그리스도의 희생에 의존하지 않는다면 우리의 구원에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가인은 자신이 동생을 죽임으로 동생을 침묵시켰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의 동생 아벨의 죽음은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며 미래의 것을 사실로 받아들였다고 그의 믿음을 의롭다고 선포해 주심으로 아벨은 지금도 우리에게 설교하고 있습니다. 아벨은 하박국 2장 4절에 위대한 진리인 말씀,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하신 말씀을 확증하였습니다. 그러면 이제 히브리서 11장 5절과 6절에서 에녹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믿음으로 에녹은 죽음을 보지 않고 옮기었으니 하나님이 저를 옮기심으로 다시 보이지 아니하니라.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믿음이 없이는 기쁘시게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에녹의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는 창세기 5장으로 돌아가야 합니다. 5장은 아담의 후손들이 나열되어 있고 그들이 살았던 연도가 주어져 있죠. 그리고 그는 몇 살에 죽었더라, 몇 살에 죽었더라 하고 인생을 죽음으로 마무리 짓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24절을 보면 갑자기 죽음의 흐름을 깨뜨리고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더라고 기록되었습니다. 먼저 이 본문에 나오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는 히브리 단어는 그리스어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다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구약은 거의가 다 히브리어로 쓰여졌죠. 그리고 신약은 그리스어로 쓰여졌습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동행이라고 나왔지만 신약의 번역에서는 기쁘시게 하는 자로 번역이 되었어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 5절에서 저는 옮기우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느니라.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하나님이 그를 데려가심으로 세상에 있지 아니하였더라. 여기에서 그를 데려가셨다고 말씀하시는 것은 갑자기 설명할 수 없는 실종을 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원의 위대한 약속을 보내주시는 예시로 에녹을 선택하셔서 죽음을 보지 않도록 하셨어요. 그러면 오늘 에녹에서 또 세 가지를 보겠는데요.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사람이었으며 두 번째로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고 세 번째로 에녹은 거짓 선지자들과 맞서고 하나님의 심판을 경고한 예언자였습니다. 그러면 첫째, 믿음으로 하나님께 기쁘시게 한 에녹을 11장 5절에서 5절을 읽어보면은 에녹은 믿음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고 죽음을 보지 않고 하늘로 옮겨졌죠. 어느 시대이든 정부와 권력자들은 어떤 형태로든지 부패가 있었습니다. 에녹은 노아 홍수 이전에 아주 부패한 시대에서 살고 있었지만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순종하는 자였어요. 하나님과 함께 동행한다 또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몇 가지를 보겠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데에는 무엇이 먼저 이루어져야 하나요? 하나님과 화해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원수된 상태에서 하나님과 화해하지 않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아모스 3장 3절에서 두 사람이 뜻이 같지 않으면 어떻게 동행하겠느냐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두 사람이 원수지간의 관계이면 함께 나란히 걸어갈 수 없고 상대방을 기쁘게 할 수 없죠. 그래서 두 사람의 사이는 원수의 관계에서 화해를 전제로 합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구원을 전제로 한다는 뜻이죠. 에녹은 율법의 행위대로 어떤 사람도 하나님께 의로움을 받지 못한다고 믿었습니다. 오직 믿음으로만 의롭다함을 얻고 믿음으로만 하나님을 기쁘게 한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에녹은 전적으로 하나님께 순종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또 두 번째로 누군가와 동행할 수 있는 조건은 그냥 화해뿐만이 아니라 서로 어울리는 성품이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공통된 성품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죠. 그런데 구원의 놀라운 현실은 구원이 우리를 하나님과 화해하게 할 뿐만 아니라 믿는 자들의 마음을 하나님께서 새로 창조해 주시고 우리에게 새로운 본성을 우리 마음에 넣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7절에 보면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서로 사귐이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과 동행하기를 가능케 하기 위해서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세 번째 의미는 살아계시고 진실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6절에서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반드시 그가 계신 것을 믿어야 한다는 말씀은 단순히 나 하나님 계신 건 믿어요. 여기서 말씀하시는 것은 어떤 신의 개념을 말씀하는 게 아닙니다. 하물며 어떤 사람이 저는 이 천지를 다 하나님이 창조하셨다고 믿어요 한다 하더라도 그 개념만으로는 참 믿음이 될 수 없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죠. 하나님은 역사, 인류 역사 초기부터 계속해서 자신을 계시하고 계시죠. 창세기 1장에서 말씀으로 만물을 창조하셨고 시편 19편 또 로마서 1장에 보면은 천지 창조를 통해서 하나님이 영원하신 분이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우리가 알 수 있고 하나님의 성품을 알 수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천지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만으로는 구원이 있을 수 없다는 것이에요. 여러분 이거 생각해 보셨습니까? 왜 그렇죠? 사도행전 4장 12절의 말씀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외에는 구원이 없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서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만 하나님 아버지께로 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구세주 되신 하나님을 믿어야 참 하나님을 믿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구원을 받을 수 없고 살아계신 하나님과 동행할 수 없으며 살아계신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없습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의로움과 거룩하신 분이신 것을 믿었을 뿐만이 아니라 죄인을 심판하셔야만 하는 하나님이심을 믿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어떻게 사랑의 하나님이 사람을 심판하시고 지옥으로 보내? 하나님은 그런 분이 아니야. 난 그런 하나님 안 믿어. 그런 믿음은 참 하나님을 믿는 것이 아니죠. 이제 에녹의 믿음에서 배울 수 있는 두 번째는 에녹은 하나님이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분이심을 믿었습니다. 그는 개인적으로 화해하고자 하시는 자비로운 하나님, 개인적으로 교제할 수 있는 사랑이 넘치는 하나님을 믿었어요. 이것이 바로 기독교가 세상의 다른 종교와 구분되는 진리입니다. 어떤 종교도 신과 개인적으로 또 사랑으로 깊은 교제를 갖는 신은 없고 영생을 보장하는 신은 없습니다. 시편 58편 11절에서 의인에게는 상이 있다고 말씀하셨고 요한복음 3장 18절은 그 아들을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않는다고 하셨고요. 로마서 6장 23절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죄의 사망에서 영생으로 옮겨주셨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참 되시고 살아계신 하나님은 그분을 찾는 자들을 기뻐하시며 그들에게 상 주시기를 아끼시지 않으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에녹은 하나님을 찾는 자들에게 영원한 삶으로 상 주시는 이심을 믿었습니다. 우리가 에녹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세 번째 개요는 에녹은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유다서 14절에 보면은 에녹에 대한 진술이 나오죠. 그는 거짓 선지자들에게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한 설교자라고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미 에녹 시대에 많은 거짓 선지자들과 거짓 교사들이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녹은 거짓 교사들을 반박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예언했다고 말씀합니다. 에녹은 하나님과 동행함으로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할 수 있는 그런 설교의 능력을 하나님께서 주셨죠.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에녹은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갔습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로서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나님의 임재로 들어간 우리의 본이 되었습니다. 자매님들, 죽음을 맛보지 않고 하늘로 들려 올라간 에녹이 부러우신가요? 에녹은 죄로부터 구원받은 사람이요, 하나님과 화해한 사람이고 하나님의 성품을 가졌고 하나님께 희생 제물과 함께 진정한 예배를 드린 사람입니다. 자매님들은 왜 교회에 참석하시나요? 그냥 의무라서 가시나요? 어떤 경험을 하기 위해서 교회에 가시나요? 예배하러 갈 때 하나님께 드리기 위해서 가시나요? 아니면 하나님께 무엇을 받으러 가시나요?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것은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기쁘게 하신 그 삶을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렇죠? 아무렇게나 일주일 살고 그냥 가서 거룩한 척 하는 것이 아니죠. 우리의 일주일 산 삶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인해서 우리가 새 창조된 우리가 하나님께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아드린 것을 하나님께 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더 배우고 하나님 성품을 더욱 알아가고 하나님 성품을 더욱 닮아가고 하나님을 더욱 사랑하고 더욱 순종하는 삶을 살고 싶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이죠. 그리고 서로 사랑으로 선행으로 자국하여 사랑을 주고받고 믿음을 굳게 하기 위해서 예배드리러 가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6절 말씀, 예수님 안에서 산다고 하는 자는 그가 행하시는 대로 자기도 행할지니라. 이것이 에녹의 삶의 패턴이었습니다. 에녹은 우리에게 그 본보기가 되었어요. 이런 삶을 사는 우리는 에녹과 같이 공중으로 들림받는 소망이 있습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절 17절의 말씀을 보면 주께서 호령과 천사장의 소리와 하나님의 나팔로 친히 하늘로 쫓아 강림하시리니 그리스도 안에서 죽은 자들이 먼저 일어나고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도 저희와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리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있으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에녹과 같이 공중에서 주님을 만나지 않을지라도 고린도전서 15장 52절의 말씀 나팔 소리가 남에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고 우리도 썩지 아니할 부활의 몸을 입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을 소망하며 계속해서 우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더욱 알아가고 그리스도를 닮아가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영적 진정한 예배를 드리고 성도들끼리 서로 뜨거운 사랑을 나누며 교제하며 서로 격려하며 믿음을 굳게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에 대해서 살펴보겠어요. 노아의 위대한 이야기는 창세기 6장부터 7장에 적혀 있는데요. 여기 히브리서 11장 7절에서 한 구절로 요약되어 있습니다.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지구 전체를 물로 멸망하시겠다고 말씀하신 때는 창조 이후 약 1500년이 흐른 때였습니다. 여기에서 하나님은 물로 모든 인류를 심판하실 것인데요. 성경은 하나님께서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모든 죄인을 심판하실 것이라고 여러 구절에서 말씀하고 계십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은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모든 죄인들은 죽고 죽은 후에는 한 명씩 1대1로 하나님 앞에 서서 심판을 받게 됩니다. 이 홍수의 심판은 인류 역사상 두 번째로 놀라운 사건인데요. 가장 놀라운 사건은 무엇이었을까요? 우주 전체가 6일 만에 창조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로 놀라운 사건은 물로 온 인류를 멸망한 사건이죠. 이제 창세기 6장 6절과 7절로 돌아가 보면 사람의 마음의 모든 의도가 악할 뿐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기에서 11절에서 덧붙여 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폐괴하여 강포가 땅에 충만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강포를 번역하면은 학대와 반란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서로 학대하고 반란을 일으키고 악한 세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6절은 하나님께서 사람 지으심을 후회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마음속으로 슬퍼하셨다는 뜻입니다. 하나님께서 인간적인 감정의 슬픔을 표현한 것이죠. 사무엘상 15장 29절에서는 하나님은 거짓이나 변개함이 없으시다고 하셨어요. 그는 사람이 아니므로 결코 변개하지 않으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여기 13절에서 노아에게 거대한 심판의 메시지를 주십니다.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강포가 땅에 가득함으로 그 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을 땅과 함께 멸하리라 하시고 17절에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식 있는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자가 다 죽으리라고 하셨습니다. 노아가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얼마나 충격적이었을까요? 이때의 전 세계의 인구는 8천만에서 1억을 보고 있습니다. 그때의 사람들은 900년까지 살고 있었죠. 그래서 그동안에 많은 자녀들을 낳았습니다. 14절에서 말씀하신 방주, 이 단어는 홍수 이전에 사용되었던 상자라는 의미예요. 예, 이 방주는 조종사가 있고 돛이 있는 그런 배가 아니고 큰 상자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2장에서 아기 모세를 상자에 넣어 나일강에 내려가도록 한 그 상자를 묘사한 것입니다. 똑같은 단어예요. 그래서 이 상자는 속도를 위한 그런 설계가 아니고 그저 안전을 위한 설계였습니다. 이 배에는, 이 배의 크기 이런 거는 제가 말하지 않을게요. 저는 이 배를, 여기에서 성경에서 말씀한 이 배를 똑같이 지어놓은 게 지금 켄터키에 있죠. 그래서 방주 뮤지엄이 있는데요. 제가 거기 한번 가보는 것이, 가보려고 하는데 지금 몇 년부터 지금 이제 벼르고 있는데요. 그 배에는 칸이 522개가 있대요. 그런데 그냥 조금만 얘기할게요. 그런데 그 한 칸에 양이, 왜냐하면 보통 짐승 큰 것도 있고 작은 것도 있지만은 그냥 에버리지로 해가지고 양이 한 칸에 240마리 정도 들어갈 수 있는 칸이 522개가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총 12만 5천 마리의 양을 실을 수 있는 그런 거대한 상자, 배예요. 방주예요. 이 방주는 그때 시대의 기술을 아주 앞서간 그런 방주였습니다. 우리가 보고 싶은 것은, 제가 보고 싶은 것은요, 노아는 이 거대한 상자를 짓는 기술도 없었을 거고, 목수도 아니었는데, 그죠? 세 아들이 도와준다고 해도 사람들을 많이 고용했어야 하고, 여러 가지 뭐 부품도 있어야 하고, 어떻게 그런 것을 움직이고 그 많은 설계를 했어야 했는지, 이 기록에, 성경 기록에는 노아가 하나님께 뭐 질문을 하거나, 그래도 모세는 그래도 하나님께 질문하고 했잖아요. 노아는 그런 기록이 없어요. 이 홍수가 전 세계의 홍수였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은 이 아라라산 이 터키하고 이란 그 국경선쯤에 있대요. 근데 이 산이 해발 17,000 피트라고 합니다. 근데 이 물이 이 산을 덮었죠. 이 산을 덮고 그 다음에 그 홍수의 기간이 371일이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것은 전 세계의 홍수였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창세기 6장 18절에서 하나님께서는 노아와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이것이 이제 하나님께서 맺는 첫 언약이죠. 너와 내가 너와 내 언약을 세우시리라 하셨는데 여기에서는 이제 노아의 가족을 구원하시는 언약을 이제 맺으시고 또 9장 9절서부터 17절에서 이제 실제로 하나님께서 다시는 물로 심판하지 않으신다는 약속을 언약을 맺으시고 그 증거로 무지개를 주셨죠. 이제 노아의 믿음에서 또 세 가지를 보고 싶은데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한 노아,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한 노아, 또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받은 노아, 이렇게 세 가지를 보겠습니다. 첫째, 노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이 시점까지 비가 없었어요. 비를 본 사람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비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모르고 어디서 오는지도 몰랐죠. 왜냐하면은 이때는 안개가 땅을 적셨고 전 세계는 캐노피, 그러니까는 그린하우스 같은 그런 날씨를 형성하고 있었어요. 다시 말해서 안개 또는 수증기 같은 그런 물이 자외선을 막아주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런 계절이 없었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런 큰 과제를 주셨을 때 예, 저부터라도 하나님 어떻게 홍수가 있을 수 있죠? 하고 예, 질문을 했었을 텐데 노아는 창세기 6장 22절에서 노아가 그와 같이 하되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예, 아주 놀라운 믿음이었습니다. 이것은 정말 엄청난 믿음의 순종이죠. 8절과 9절에 보면은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노아의 사적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시에 완전한 자라.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노아는 아주 부패한 생활을 세상에서 살았죠, 지금. 그렇죠? 얼마나 부패한지 하나님께서 싹 쓸어버리실, 참다 이제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실 그때쯤에 노아는 의인이여 완전한 자여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였습니다. 이러한 부패한 세상에서 살면서 노아는 믿음을 굳게 하고 믿음의 뿌리를 내린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경건한 사람이었어요. 여기에 경건한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 경건한 사람이란 경건하다는 뜻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을 공경한 것입니다. 하나님께 공경하여 두려움으로 공경하고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드린 사람입니다. 요즘의 그리스도인들은요,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하지만 하나님의 거룩함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냥 보통 하나님을 그냥 친구로 생각하는 어깨 동무 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누구신지 하나님을 안다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심과 정의로우심, 그 하나님 앞에 우리는 하나님을 무서워서 두려운 것이 아니고요. 하나님을 공경하는 마음의 두려움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노아는 자신이 죄인이며 죄에 대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믿었습니다. 그랬기 때문에 여러분들, 우리가 하나님께 심판을 받아야 마땅하다고 우리가 생각을 하면은 하나님의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자세가 흐트러질 수가 없어요. 그리고 이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희생제물이 필요하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아는 희생제물과 함께 자신을 드리는 진정한 예배를 드렸다는 것입니다. 노아의 경건함이 히브리서 11장 7절의 요점으로 이어지는데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못하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예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쫓는 의의 후사가 되었느니라. 그래서 경건한 노아는 보이지 않는 것에 대해 하나님께 경고를 받았을 때에도 자신이 전혀 경험해보지 않은 것, 상상조차도 할 수 없는 것, 이해할 수도 없는 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셨기에 그대로 믿고 순종으로 행동에 옮겼습니다. 바로 이것이 신앙의 본질이죠. 믿음은 경험이 필요 없는 것입니다. 이해도 필요 없어요. 상상할 수 없어도 좋습니다. 믿음은 경험이나 이해를 넘어선 것이에요. 자매님들, 우리가 삼위일체 하나님 이해가 돼서 믿습니까? 하나님 말씀이시기 때문에 믿는 거죠. 우리는 눈으로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습니다. 어떤 근거가 있어서 그것으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은 사이언스로 하나님을 증거하려고 합니다. 아무것도 증거할 수 없어요, 하나님을. 성경은 모든 죄인이 지옥으로 간다고 말씀하시죠. 우리는 이 지옥을 경험한 적이 없어도, 우리가 잘 이해할 수 없어도 복음을 전합니다. 그 사람들이 지옥 가는 게 안타까워서 복음을 전하죠. 또 하나님이 원하시니까 첫째는 전하지만요. 그리고 우리는 믿음으로 새 하늘과 새 땅을 소망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노아는 믿음으로 120년 동안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였습니다. 노아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않고 한 번도 경험해보지 않은 비를 하나님께서 내려서 모든 지상에 있는 가축과 새까지도, 인간은 물론이지만 공중에 나는 새까지도 다 쓸어버리고 심판하시겠다고 한 말을 믿고 긴 세월 동안 방주를 지어가면서 하나님의 심판을 설교하였어요. 얼마나 이웃들이 수군거렸을까요? 조롱하였을까요? 욕하였을까요? 그런데요, 이런 불신자들이 아무리 욕하고 악한 행동을 한다 해도 그것은 우리에게 하는 것이 아니죠. Ultimately 그것은 하나님께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며 분노하기를 더디하시고 긍휼을 베푸시는 분이시죠. 하나님께서 노아를 통해 방주를 지으시며 120년 동안 더 하나님은 그 반역하는 자들을 위해서 구원하시려고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래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을 순종함으로 그 가족들만 물의 심판에서 구원한 것이 아니고 세계적으로 또 하나님의 심판을 선포하는 의의 설교자가 되었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노아의 믿음은 하나님의 구원의 상을 받았습니다. 창세기 6장 8절에서 노아는 하나님께 은총을 입었다고 되어 있는데요. 노아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았어요. 그리고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모두 다 준행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의로운 사람이었고 노아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사람이었어요. 여기에서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라고 하셨는데요. 우리가 노아가 완전한 사람이 아니라는 거 알 수 있죠? 9장에 들어가면은 노아가 술에 채가지고 벌거벗은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노아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사람이 아니었지만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의를 입고 완전한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사람들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아닌데 하나님 앞에서 완전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이해할 수 있어요? 이것이 바로 신약 성경의 진리인 것입니다. 그런데 꼭 신약 성경의 진리만도 아니에요. 이것은 구약 성경의 진리이기도 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이해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 노아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고 자신이 죄인이라는 것을 믿었고 하나님이 희생제물을 통하여서 자신을 내 죄를 용서해 주셨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노아는 믿음의 상으로 하나님께서 의의를 입혀주시고 구원을 주셨다는 것을 믿었어요. 로마서 3장에서 율법의 행위로는 어떤 육체도 의롭지 않다는 것을 노아는 믿었습니다. 칭의의 위대한 교리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이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을 믿는 자들은요 하나님 말씀 내가 믿고 싶은 것만 이렇게 빼서 믿는 것이 아니고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성경 전체가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하나님의 말씀에는 오류가 없다고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에 계시하신 모든 것을 믿는 것이에요. 그것은 또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온 메시지 모든 것을 다 믿는 것입니다. 이 믿음은 우리로 하여금 그리스도라는 방주 안에 우리가 들어와서 이제 미래에 불러오는 심판에서 구원받을 것입니다. 베드로 후서의 3장에서 베드로는 노아 때 홍수의 심판을 언급하면서 미래에 또 다른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설교하죠. 그때에는 땅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홍수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왔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강력한 불이 나와서 온 지구를 불로 녹아버린다고 했어요. 그런 심판의 날이 올 것이라고 설교했습니다. 이 날은 도적같이 올 것입니다. 그리고 믿는 자들은 이미 그리스도의 방주 안에 들어와 있는 것입니다. 아직 구원이 없으신 분이 이 자리에 계신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죄를 용서해 주시기 위해 희생 제물로 바쳐진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라고 지금 말씀을 전하고 계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죄를 사해 주시기 위해 십자가에서 당신 대신 하나님의 심판을 다 받아 주셨습니다. 그 사실을 믿고 당신의 죄인됨을 인정하고 회개하십시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당신을 의롭다고 칭해 주시고 하나님의 심판에서 구원해 주실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상급으로 주실 것이에요. 네, 잠시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저희가 우리 믿음의 조상들을 배우면서 그분들이 믿음으로 아버지를 순종하고 기쁘게 해드렸다는 것이 무슨 뜻인지 저희들을 또 공부하게 하여 주신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이 거대한 믿음의 조상들의 공통된 점은 보이지 않는 미래, 이해할 수 없는 심판, 또는 경험해보지 않은 것들, 그런 것들을 아버지의 말씀이기 때문에 믿었다는 것을 배웠습니다. 저희들이 이 성경의 말씀에 적혀 있는 아버지의 말씀을 저희들이 믿고 어떤 꿈이나 어떤 경험이나 어떤 귀에 들리는 소리를 들으려고 하지 않게 하옵소서. 오직 아버지 말씀에 근거하여 믿음을 갖는 저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